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옛 어른들의 말에 사람이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곱씹어 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에 온 마음이 쏠려서 쉬지 않고 생각과 정신이 오직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겠습니까? 가령 제가 그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 모든 생각이 그 집착에서 떠나지 않고 제가 집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사람의 모임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건성의 대화일 뿐 상대의 말이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길을 오가면서도 그 어떤 풍경도 제 눈에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 온 정신과 제 마음이 제가 집착하는 것에 온통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 시간에 그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비록 얼굴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분의 귀에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비록 두 눈은 뜨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 실황이 그분의 망막 속에 제대로 각인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그분은 지금 현재 귀와 눈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집착해서 일평생토록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직 출세 그 자체에 집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언뜻 생각하면 인간이 집착하는 대상은 언제나 인간 외부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권력에 집착해서 일평생 권력의 늪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권력을 인생의 최상의 가치로 간주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출세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출세 그 자체를 절대시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집착의 대상은 결코 인간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집착의 대상은 언제나 인간 자신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옛 말의 참된 의미는 사람이 자기에게 빠지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빠진다는 것은 좁디 좁은 자기 우물 속에 갇혀버리는 것을 뜻할진데 이 좁은 우물 속에서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며 무엇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빠져서야 눈과 귀를 잃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가 집착해서 눈과 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눈과 귀의 상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서야 참된 인생을 꾸려갈 도리가 없기에 눈과 귀를 잃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속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열매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족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무가 지극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나무 열매의 본질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 곧 본질이 죽음이기에 제대로 된 눈을 지닌 사람에게는 그 실과는 절대로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에게는 그 나무 열매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욕망에 사로잡혀 이미 자기에게 빠져버린 하와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과 함께 그 열매를 아예 먹어버립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귀마저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란 인간이 자기에게 빠져서 지녀야 할 눈과 귀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과 귀를 상실함으로 그들의 인생 전부를, 그들의 생명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란 잃어버린 눈과 귀를 회복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라는 말씀을 무려 37번씩 강조하셨습니다. 헬라어 동사 호라오에서 파생된 이 두는 문자 그대로 두 눈으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눈과 귀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요, 눈과 귀를 회복하는 것이 모두를 얻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눈과 귀를 대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자기 집착, 즉 자기에게 빠짐으로 눈과 귀를 잃어버렸다면 인간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남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빠지게 하는 자기를 버림으로 인간은 잃어버린 눈과 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설명하면 바른 눈과 귀를 지닌 자는 자기에게 스스로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바른 눈과 귀를 지닌 자는 자기에게 빠지는 자기를 이미 버린 자요. 자기 집착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주째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오늘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경계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간 노예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씩 착착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이집트 왕의 예측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었음에도 그 고역 속에서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주인인 이집트 국민의 수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노예가 자식을 낳을 경우에 계집아이면 살려주지만 사내 아이일 경우에는 무조건 강물에 던져 죽여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노예 살인만도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일진데 그 위에 더하여 태어난 자기 자식마저 죽여야 한다면 그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모세는 400년에 걸친 노예살이의 사슬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라는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실은 출애굽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새 역사가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절망이 가중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새 역사의 여명이 동터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순간은 절망할 때가 아니요, 오히려 밝아오는 새 역사의 여명을 향한 소망을 노래할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태어난 모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쓰임 받았느냐 하는 데에 집중되게 됩니다.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이는 아이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다는 의미에서 쓰여진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남모르게 숨겨서 키워야만 했습니다.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파라오의 무시무시한 명령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그 자식을 공개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숨겨서 그 자식을 길러야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 2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버려진 후에 그 아이는 석 달 만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것입니까? 그 아이의 부모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자기 아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은 더 이상 부모가 아이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왕명을 어기고서 그 아이를 석 달이나 숨겨서 키운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부모가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기하듯 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하반절에서 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 속을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했습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아이를 위해서 구명용 방수용 구명 상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상자 속에 아이를 누이고 덮개를 덮은 뒤에 아이의 부모는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누이,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큰딸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무책임하게 내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는 그것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더 이상 부모인 우리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부모가 목숨을 걸고 세 달 동안 아이를 숨기지도 못했을 것이요. 구명용 상자 속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서 딸로 하여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닐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나 아이의 부모가 왕명을 거역하고 목숨을 걸고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던 것은 그 아이가 잘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에겐들 자기 자식이 잘 생겨 보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 아이의 부모만은 다른 부모와는 달리 목숨을 걸고 왕명을 어긴 채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잘 생겼기 때문이라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포착하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본문 20절은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핏덩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 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이미 선택하신 아이였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다른 부모와는 달리 목숨을 걸면서 그 아이를 숨겨가면서까지 살리려고 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은 그 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신 아이임을 그 아이의 부모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던 것은 절대로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의 본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부모가 믿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부모가 지니고 있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 17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미 가까움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본 단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이의 부모가 지녔던 믿음의 대상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통한 훈련을 거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아이의 부모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성취될 때가 가까웠음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비록 비천한 노예이지만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하시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을 그 부모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태어난 그 아이는 그 부모에게는 아이이기 이전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그 아이의 부모는 가장 절망스러워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는 눈과 귀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부모가 아이를 버렸다는 본문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부모가 버린 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가 버렸던 것은 아이에 대한 자기 집착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서운 이집트 왕의 명령에 굴복해서 처음부터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석 달이 아니라 나중에 발각이 될지언정 죽어도 내 품에서 끝까지 키우겠다고 계속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에 관한 한 자기 자신에게 빠지려는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집착을 버리는 대신에 그 부모는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 건져져서 이 다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제왕 교육을 무려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의미에서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 대한 자기의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그 아이는 하나님에 의해 모세로 건져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아이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버리지 않았던들 그 아이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버림으로 그 아이는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역사를 건져 올리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는 믿음의 눈과 귀를 지니므로 자신들의 인생만을 못에 건져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못에 건져 올렸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못에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빠지려는 자기를 버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눈과 귀를 견지하고 믿음의 눈과 귀를 지님으로 언제나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2006년 마지막 날인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365일 전인 2006년 1월 1일도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기인해서 몸을 산 제물로라는 표호를 안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 자신에게 빠져들게 되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흙 속에서 형체도 없이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사지백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공동묘지에서 한 주모의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한 유한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자신을 위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세 건져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을 산 제물로라는 표어는 비단 2006년도만을 위한 표어가 아니라 우리 일평생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표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각자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우리 자신을, 우리 사지백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와 같은 삶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느라 1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의미 없이 버려버렸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느라 눈과 귀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뜻합니다. 그것이 2006년 우리 모두의 실체라면 2006년 마지막 날인 이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쓰디쓴 후회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006년 1월 1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 것 같은데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을 맞았듯이 우리의 일생 또한 순식간에 사라지고 언젠가 우리 각자 우리 개개인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에게 빠지게 하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집착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과 귀를 회복해야 합니다. 혹 지난 1년 동안 건강이든 물질이든 직장이든 소중한 것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해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떠나간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림을 잃어버린 눈과 귀를 회복하는 은총의 기회를 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십시다. 믿음의 눈과 귀를 지님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것은 나 자신만을 모셰로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과 우리 시대의 역사를 모셰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송년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벌써 2006년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올 1년 동안에도 내 자신에게 빠져 내 자신의 우물에 갇혀 사느라 나의 귀한 눈과 귀를 잃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마저 의미 없이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어 다시 한 해를 내다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우리 자신을 진리의 힘으로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는 눈과 귀를 회복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닌 것 가운데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림을 믿음의 눈과 귀를 회복하는 은총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과 귀를 지님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과 우리의 시대를 모세로 건져 올리는 출애굽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2006년의 마지막 날을 맞았듯이 언젠가 우리 각자의 인생 마지막 날을 맞았을 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날 후회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